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어린아이를 대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에 앉힌다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겠습니까? 또한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간 1학년 어린아이를 가져다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운다면 그 역시 참 실소가 나오는 상황이겠죠. 이처럼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 아직은 좀 미숙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사람, 특별히 미련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 그러한 자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어울리지 아니하다 했는데, 마치 그것이 무더운 한 여름에 새하얀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추수 때에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로 간주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추운 한겨울날 크리스마스 때 비가 온다는 것은 사실 거의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런 느낌인데요. 괴이한 형상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련한 사람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간 예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일단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나 또는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도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독일의 뭐 아돌프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뭐 무솔리니 같은 여러 독재자들도 가장 높은 지도자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봐도요, 여전히 나라에 녹을 먹고 살아가는 고위 관직들 중에서도 뇌물을 받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측근을 위해서 법을 어기거나 인권과 정의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통치자와 권력의 자리에 오를 때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일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죠. 비록 이 땅에서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권세를 차지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이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미련한 자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선한 자들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2절 말씀에서 까닭 없는 저주라는 것은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것을 꼬투리 잡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나에 대한 모함, 안 좋은 것들을 퍼뜨리면서 나를 저주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분명한 목표도 없이 지향점도 없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을 비난하거나 남을 헐뜯는 것을 정말 직업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와 제비의 특징은 뭐냐면 어딘가를 날아갈 때 철새는 따뜻한 곳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 날아가잖아요. 근데 참새와 제비는 날아다닐 때 목표점이 없어요. 그냥 먹을 것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근거 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공의를 지키며 행한다면 근거 없는 저주의 말이 참새처럼 제비처럼 막 이리저리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해도 결코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저주는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았고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셨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시기에 근거 없는 까닭 없는 저주가 예수님 앞에 임하지도 않았고 그분에 이르기지도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원수들의 근거 없는 공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자, 여기 나오는 두 짐승 말과 나귀는 고집이 아주 센 대표적인 짐승들이에요. 이 둘을 다루기 위해서는 채찍이나 막대기와 같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화 같은 거 감동적인 거 보면 막 말 잘 듣는 그 말 한 마리가 나와서 막 쓰다마 주면은 막 주인이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흔치는 않아요. 원래 말이라는 동물이랑 나귀는 길들이는데 물리적인 좀 힘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함으로써 말과 나귀를 길들이는 거죠. 때로는 주인이 채찍도 사용하고 이 막대기도 사용하는 것. 솔로몬은 미련한 자를 3절에서 말과 나귀에 비유하면서 언어로서만 교육하고 변화시키기가 힘든 사람, 엄중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경고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미련하게 말하고 미련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채찍과 막대기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채찍과 막대기가 주어질 때 이게 왜 나한테 왔는지 알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채찍과 막대기가 딱 올 때 아,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라는 신호구나, 이걸 캐치하고 그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자,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어때요? 서로 모순됩니다. 서로 대조되어 있어요. 아니, 미련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걸 미련하게 대답하라는 거야? 아니면 대답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의문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반대되고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여요. 내용이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두 구절은요, 하나로 합쳐서 해석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4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행동에 우리가 미련하게 대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5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장단에 맞추어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예를 들면 좀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어린아이들 아직 지혜가 온전하지 못하고 지식이 다 발전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어느 날 유치원을 갔다 온 아이가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내가 오늘 유치원 갔는데 선생님이 초콜릿을 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우리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지 말고 초콜릿만 먹자. 자, 부모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줘야겠어요? 그래 그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초콜릿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사탕 먹고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게 왜 아닌지도 얘기해 줘야 되고. 근데 어느 날 또 이 유치원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 나랑 인형 놀이 같이 하자. 나랑 같이 로봇 장난감 갖고 놀아줘. 그러면 부모가 뭐 30대든 40대든지 간에 자기 목소리도 변조해가면서 어린아이처럼 같이 이렇게 놀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 장단에 맞춰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어리석고 또 아직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4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대답에 미련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봅시다. 미련한 사람이 대인관계를 보면 어리석은 자의 입장을 보면 욕을 많이 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되죠. 상대방이 우리에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다고, 야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하고 동일하게 막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막 욕을 퍼붓는다면 우리도 미련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냥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4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강아지가 개가 나를 문다고 해서 똑같이 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흙탕물을 튀긴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응수해서 똑같이 흙탕물을 튀긴 것도 미련하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개념이고, 악을 악으로 싸우는 것은 이미 진 거죠. 성경은 미련한 것에 대해서 선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4절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처럼 때로는 그 사람의 미련한 것에 또 대답을 맞춰서 해줄 필요도 있어요. 더 좋은 선을 위해서. 그래서 4절과 5절은 하나의 세트로 우리가 보고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미련한 자를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자, 지금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도 전화기로 번호 몇 번만 누르면 전화로 소식도 전할 수 있어요.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뭐 카톡으로도 연락할 수 있고 뭐 이메일로도 연락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이런 체제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종이도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어떻게 소식을 전했냐면 메신저를 한 사람 세워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이렇게 전해줄 테니까 저기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이 말 좀 전해줘 하면 메신저가 그 말을 듣고서 잘 마음에 품었다가 그 도시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군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 말을 전달해야 하는 이 메신저가 미련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본래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축소해버린다면 내가 큰 손해를 봐야 되겠죠. 특별히 뭐 비즈니스 장사에 관련된 이야기거나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준비할 때 저성에 가서 지금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느 날 몇 시까지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이 메신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서 날짜도 기억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그 메시지를 축소하면 나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6절 말씀에 중요한 메신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냐면 자기 발을 직접 베어버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하고 중요한 소식일수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을 전하라고 맡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의 다시 오심,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혹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메신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마음을 새겨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힘들 때 혹은 삶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누구랑 의논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세상에는요,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사실은 아무런 것도 잘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긴 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 우리가 쉽게 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침에 월요일 날 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이가 이 침대에서 안 일어나니까 이 애 방 들어가가지고 얘야 빨리 일어나라 너 지금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하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 좀만 더 잘게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뭐예요?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끌어와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 말씀은 사실 그 의미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밤에 잘 때도 불안에 떨면서 잤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잠잘 때도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미련한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면 이거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 다 주시겠지, 다 도와주겠지. 사실 그런 의미도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사실 그 말씀인데 사람들이 막 자꾸만 이 말씀을 왜곡하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있는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삐죽삐죽 써있는 그 가시나무를 술 취한 자의 손에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위압감을 느끼겠어요. 잘못하면 그 가시에 찔려서 뭐 피라도 나고 혹은 막 눈을 찌르면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맞게 골라서 선택하여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입맛대로 그냥 맞게 내 욕심에 맞게 내 탐심에 맞게 막 이렇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뭘 해도 주님 나와 함께 그런 의미들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잘못 적용된 말씀을 배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9절과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자격 없는 자들이 이것을 가르치게 되면 사실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가 보다.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동시에 아직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가져다가 교회에 직분을 주고 봉사의 자리를 맡기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이 일 하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미련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좀 짧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이겠죠. 예, 나는 얼마든지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로는 하진 않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자만한 사람이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주님 보실 때는 선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삶의 참된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두 눈이 이 자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두 귀가 이 자리를 향해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에 처해 있는 자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 넘어져 있는 자들 다시 한번 손잡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세상의 미련함을 닮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별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